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북동부 해상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뉴질랜드 현지 시각으로 2일 새벽 4시 30분경 뉴질랜드 북동부 기스본으로부터 약 167km 떨어진 해상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진이 나자 민간 구호당국은 주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진이 난 뒤 쓰나미 경보가 났지만 큰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주민들도 진동을 느꼈지만 아직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지난 2011년 남부섬에 있는 크라이스트 처치시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해 185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월드컵 축구 최종 예선에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중국 대표팀을 꺾었습니다. 한국은 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중국과의 최종 예선 1차전에서 3-2로 이겼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중국의 자책골과 이청용과 구자철의 추가 득점으로 한때 3-0으로 앞섰습니다. 중국 대표팀은 이후 두 골을 만회하며 맹렬하게 추격했지만 결국 한국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이날 승리로 중국과의 역대 전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이어나갔습니다. 한편 일본 축구대표팀은 같은 날 일본에서 열린 아랍에미리트와의 최종 예선 1차전 경기에서 역전패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어 각국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이미 100명 이상이 지카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고 말레이시아에서도 첫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앞서 지난 주말 자국 안에서 모기에 의한 감염이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말레이시아 정부는 1일 처음으로 여성 한 명이 지카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이외에도 태국과 베트남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올해 모기 개체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회사인 스페이스X사가 만든 로켓이 1일 미 남부 플로리다주 우주기지에서 발사시험 도중 발사대에서 폭발했습니다. 스페이스X사는 성명을 내고 폭발이 이례적인 것이었고 다친 사람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또 로켓에 실려있던 인공위성도 파괴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폭발한 로켓은 오는 3일 발사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폭발로 사고 현장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건물도 흔들렸고 화염이 기지 주변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스페이스X사는 민간 우주여행을 비롯해 발사된 로켓 추진체를 수거해 다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로켓 추진체를 수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 삼성전자가 최근 자사가 선보인 최신형 손전화 갤럭시 노트 7을 전량 리콜할 예정입니다. 한국 언론들은 1일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삼성전자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판매된 갤럭시 노트 7도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우수한 성능으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해당 손전화는 최근 충전 중에 배터리가 터진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손전화를 수거해 조사한 뒤 문제점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조사 결과 폭발 원인이 배터리 불량인 것으로 결론내고 전량 회수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리콜 방식은 부품을 수리 교환해주거나 새 제품으로 완전하게 바꿔주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리비아에 남아있던 독성 화학물질 재고량을 해외로 모두 반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화학무기금지기구가 밝혔습니다. 화학무기금지기구는 31일 리비아에 있던 산업용 화학물질 수백 톤을 지난 주말 몇몇 국가의 도움으로 모두 반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리비아 당국은 화학무기금지기구에 위험한 화학물질들을 파괴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리비아는 당초 화학물질들을 자체 파괴하는 계획을 세웠었지만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의 전투 상황과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인해 반군들이 화학물질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9월 2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문 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중국을 잇따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각각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사드와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가 50개국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이전의 대북 결의보다 크게 증가했다며 긍정적 평가를 했습니다.
If we look at the implementation of 2270, there are some positive.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능력 등에 대응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책정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차차 흐려져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오늘부터 러시아와 중국, 라오스 등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한반도 주변 4강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인데요. 특히 사드 배치 논란 이후 첫 한중 정상 간의 만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첫 소식 서울에서 박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난 7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가 공식 발표된 이후 처음으로 이에 반대해온 중국과 러시아를 잇따라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기로 함으로써 회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 청와대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은 박 대통령이 오는 4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기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임성남 제1차관은 하루 전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해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협의에 나섰습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1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질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임성남 차관은 이번에 중국을 방문해서 사드 문제를 포함하여 우리 정상의 방중 준비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사드 갈등으로 벌어진 두 나라 관계를 개선하고 북핵 문제에 대한 협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 대통령은 이에 앞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푸틴 대통령과의 한러 정상회담은 이번이 네 번째로 두 정상은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두 나라 관계의 실질적인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오는 8일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양자회담을 여는 방안은 최종 조율 중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주변 4강과 잇따라 열리는 연쇄 정상회담을 계기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주한미군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견을 좁히면서 중국과 러시아 등 관련국들과 북핵 공조를 다지는 데 외교력을 집중할 전망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오는 7일부터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등에서도 국제사회의 북핵 불용 의지에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번 한반도 주변 4강과 연쇄 정상회담에서 북핵과 북한 문제에 대한 공조를 어느 정도 이끌어내고 사드 배치에 대한 이견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외교 지형과 관련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지 6개월을 맞습니다. 그동안 50여 개국이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한국과 일본은 이전의 대북 결의보다 제출국이 늘었다며 긍정적 평가를 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채택 6개월을 이틀 앞둔 31일, 2270호에 따른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53개국입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관계자는 이날 VOA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제재 결의 2094호와 비교하면 괄목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270호가 강력하고 새로운 조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회원국들이 앞으로도 충실히 이행해서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대북 제재 결의 2094호는 채택 6개월을 맞는 2013년 9월 7일까지 단 19개 나라가 이행 보고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2009년에 채택된 1874호는 채택 6개월까지 48개 나라가 제출을 마쳤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2270호 이행 보고서 제출국은 2094호 때보다 2배 이상 늘어났고 1874호보다 5개 나라가 많아졌습니다. 또 이라크와 앙골라, 코스타리카가 올해 처음으로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100개국에서 103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베쇼코로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이행 보고서 제출국 증가를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평가했습니다.
What I said in the committee was that although if we look at the implementation of 2270 there are some positive elements such as the number of reports of national implementation.
베쇼 대사는 30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 1718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늘어난 이행 보고서 제출국 숫자가 2270호 이행 평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31일 기준으로 52개 나라가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건 평소보다 많은 것이라며 대북 제재와 관련해 좋은 이행으로 평가되는 구체적인 사례도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 위원회는 2006년 제재 결의 1718호와 2009년 1874호 등 총 4개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접수해 왔습니다. 현재 2270호에 따른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들 가운데 4분의 1은 라오스와 베트남, 몽골, 앙골라와 같은 북한의 우호국이며 전체적인 이행 보고서 역시 내용과 분량 면에서도 이전보다 충실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난 3월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시간이 갈수록 북한에 고통을 줄 것이라고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오 대사는 30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2270호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을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며 어떤 나라도 국제사회와 대결해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심각한 수준의 도발을 계속할 경우 유엔 회원국 자격을 제한하는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준 대사를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이번에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에 규탄 성명을 채택을 했습니다만 이 과정이 요즘 상당히 복잡해져서요. 러시아와 중국의 이의 제기가 뭐 굉장히 눈에 띌 정도로 늘었습니까?
안보리의 언론 성명을 합의해가는 과정에서 지난번에는 중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정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된 적이 있죠. 그러나 이제 이번에 합의가 됐고 이번 언론 성명을 통해서 그간에 있었던 그 미사일 발사 전체에 대해서 규탄하는 내용이 합의됐기 때문에 그간의 합의 과정에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안보리 4국들이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 대사님, 그 최근 유엔 발언 가운데 북한의 유엔 회원 자격에 대한 언급이 있었거든요. 사실 뭐 일각에서는 북한이 계속 이렇게 국제사회 규범을 어기고 보통국가 테두리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면 회원국 제명도 불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강경론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오 대사님 최근 관련 발언은 혹시 한국 정부의 그런 기조를 뭐 일부라도 반영한 건 아닌가요?
현재로서는 북한의 회원국 자격에 제한이나 제재 조치를 취하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다만 원칙적인 차원에서 저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안보리의 결정을 이행하는 것은 유엔 헌장 25조에 의해서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에 가입할 때 지켜야 하는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안보리의 결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한다는 것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기본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이제 저도 지적한 것이고 과거 우리 발언에서도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죠.
예.
다만 그렇다고 해서 현 시점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북한의 회원국 자격을 뭐 정지시키거나 제한하는 움직임이 있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예. 아직은 그렇지만 말씀하신 헌장 25조를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에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그 노선을 바꾸지 않고 더 극단적으로 갈 경우에야 한국이나 미국으로서도 배제할 수 없는 카드는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논의가 보다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죠. 지속적으로 또 좀 더 심각한 수준의 도발이 계속된다면은 그런 가능성을 물론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70호 채택 이후에 물론 뭐 시간이 아직 많이 지난 건 아니지만 북한에 서서히라도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저는 270 결의는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 중에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대외관계, 특히 대외경제 활동을 하는 데는 심각한 제약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북한이 현재로서는 그런 대외경제 활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보통 정상적인 국가에 비하면은 고통을 받는 것이 적을지는 모르지만 제재가 계속 이행되고 시간이 갈수록 북한이 받는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고 특히 북한이 경제를 개방하고 개혁해서 경제 성장,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그런 단계에서는 심각한 제약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270호 채택 이후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단거리, 중거리, 잠수함 탄도미사일 종류를 계속 바꿔가면서 이렇게 쏘면서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데 제재 수위를 더 높이는 수순은 뭐 항상 당장 밝긴 힘들지 않습니까?
지난 한 10년간 유엔 안보리에서의 제재의 패턴은 북한이 핵실험을 했거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예외 없이 새로운 결의를 채택하고 제재 수위를 높여왔는데 그 밖의 도발에 대해서는 이제 경고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명으로 대처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270 결의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제재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계속 도발을 계속하는 것이 결국 국제사회 전체와 대결하자는 것인데 어떤 유엔 회원국도 국제사회 전체와 대결을 해서 이길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에도 북한이 유엔 총회의 외무상을 파견을 하죠. 리수용 외무상이 2번 실무회담까지 합하면 3번 왔었고 올해는 이제 리용호 외무상이 뉴욕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렇게 그 3년 연속인가요? 외무상이 직접 총회 무대에 오르는 건 글쎄요. 그만큼 북한 입장도 좀 다급하다고 봐야 되나요?
지난 2년간의 북한 외무상의 유엔 총회 참석이나 활동 내용으로 볼 때는 어떤 특별한 북한의 입장을 자기들이 계속 강변하는 그거 이외에 특별한 성과가 있었다든지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든지 하는 것은 보기가 어려웠죠.
예.
그러나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최소한 매년 열리는 유엔 총회 특히 그 세계 각국의 정상급이나 외무장관들이 참석하는 유엔 총회에서 자기들도 참여를 하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까지는 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 두 번 와서는 뭐 인권 압박에 반발을 했었고 평화조약 체결하자는 얘기도 뭐 상당히 강조를 했었고 아무튼 이런 그 일방적 주장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그 처음 유엔 총회에 외무상 자격으로 오는 그 리용호의 경우에는 어떤 쪽에 무게를 둘지 좀 예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대비 차원에서라도?
지난 2년과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유엔에서의 북한 이슈는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것이 이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제재 문제이고 그다음이 매년 유엔총회와 안보리에서 논의되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북한이 자신의 입장을 어느 정도 강변해버리는 그런 노력은 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지금 전체 유엔 차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의 외교 활동은 과거에도 보이지도 않았고 그런 것은 현 시점에서는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로부터 유엔 차원의 대북 압박 노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내년도 국방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책정했습니다. 특히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방위성은 31일 5조 1,700억 엔, 미화로 510억 달러에 달하는 내년도 방위 예산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의회가 이 예산을 승인할 경우 아베 신조 정부에서 5년 연속 방위비가 증가하는 것이며 올해 예산보다는 2.3%가 증액되는 겁니다. 일본 방위성의 이런 예산 증액은 점증하는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은 이달 초 발표한 연례 방위백서에서 두 나라의 위협을 우선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미사일 기술의 개선을 통해 대담해져 더 심각한 군사 도발을 감행할 수 있고 이는 일본 등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중대하고 즉각적인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이런 북한 정권의 위협 대응을 위한 조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저고도 지대공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어3의 사거리와 정확도를 2020년까지 강화하기 위해서 10억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또 미국과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요격 미사일 SM-3 블록2A 도입을 위해서 1억 4천만 달러, 북한과 중국의 잠수함 위협 감시 능력을 강화한 새 잠수함 건조에 7억 3,5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새 잠수함은 특히 적 잠수함의 움직임을 조기에 포착하는 수중 음파 탐지 능력과 잠수함 자체의 소리를 흡수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와는 별도로 함대공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첨단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 전투기 구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 역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국방비를 사상 최대 규모로 책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국방비를 40조 3,337억 원, 미화로 361억 달러로 책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4% 증가한 것으로 국회가 이를 승인하면 한국의 국방비는 사상 처음으로 40조 원을 넘게 됩니다. 한국은 특히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인 KAMD 구축 사업에 올해보다 40% 증가한 미화 4억 7천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증하는 데 따른 것으로 조기 경보 체계와 요격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한국은 또 북한 정권의 테러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 폭발물 처리 장비 등 대테러 능력 강화에 올해보다 2.5배 늘어난 2,200만 달러를 증액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어 2020년 중반에 완료할 계획인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에 2억 7천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매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 시간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6개월째로 접어들면서 대북제재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석탄이나 철광석의 수출 용도를 바꿔 대북제재를 우회하거나 제재 대상이 아닌 품목의 수출을 크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은 우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본격화되기 전 제재 효과를 줄이기 위해 북중 무역 규모를 급격하게 늘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의 상무부가 북한과의 수출입 금지 품목을 발표하기 직전인 3월 북한의 대중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 수입은 16%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의 대중 수출 1위 품목인 석탄의 3월 한 달 수출 물량과 액수는 전년 대비 각각 80%와 30%로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대북 제재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전 경제 주체들이 거래를 앞당겨 진행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한국개발연구원 KDI 이종규 박사는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대북 제재로 주요 외화 수입원인 강물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제재를 우회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민생용 광물 수출은 허용한다는 제재의 예외 조항을 최대한 활용해 소속을 바꿔서 민생 목적으로 광물을 수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단둥 현지 기업 176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서울대학교 김병현 교수에 따르면 북한 광물 수출 기업의 70% 이상은 군이나 당 소속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제재 품목인 철광석의 올해 상반기 대중 수출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중국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지난 4월 이후 석 달 동안 철광석의 수출 물량과 액수는 77%, 73%나 급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과 중국의 경기 둔화로 철광석의 대중 수출이 물량과 액수 모두 70% 이상 급감한 것과는 크게 다른 겁니다. 석탄 수출 역시 지난 4월 이후 전년 대비 수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다 6월 이후 감소폭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북한 자원연구소 최경수 소장입니다.
제재 속에서도 일부 줄어드는 것은 중국의 산업 위축이 더 큰 이유고 제재 때문은 아니라 이거죠. 그 제재를 했다 할지라도 민생 목적은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멍이 다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민생 목적으로 얼마든지 그걸 피해 나갈 수가 있어요.
지난달부터 중국에 체류한 경상대 정은희 교수는 제재 품목인 철광석과 석탄의 경우 제재 이후에도 변함없이 중국으로 넘어오고 있다며 특히 석탄의 경우 규제가 허술한 산둥의 일조항을 통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뭐 석탄 안 넘어온다 하더라도 뭐 기차로 매일 넘어와요. 그 제재 있다고 한데도 넘어와서 바로 단동에서 어디지? 황평인가 그쪽으로 바로 넘어가고요. 일조항으로 북한에 드나들었거든요. 지금까지도 계속.
부족한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 제재 대상이 아닌 품목의 수출을 크게 늘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의류 제품과 수산물입니다. 올해 상반기 의류 제품과 수산물의 대중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2%와 13% 늘어났습니다. 중국의 한 대북 사업가는 대북 제재로 중국을 거쳐 북한과 간접적으로 위탁 가공 거래를 해온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제3국 기업들로부터 주문이 줄자 북한이 중국의 내수 시장의 판로 개척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세종연구소가 최근 북중 접경 지역을 방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훈춘의 중국 방직 의류 업체들이 북한 지역에 15개의 가공 공장을 세워 개성공단 방식을 원용한 출경 가공업을 활성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북한산 광물 수출도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영광이나 아연광, 아연괴, 마그네사이트, 동광 등 5개 품목의 대중 수출액은 7,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나 증가했습니다. 북한 자원연구소 최경수 소장입니다.
이 아연이랄지 동이랄지 이런 비제재 품목은 중국에 북한이 수출할 수 있을 만큼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을 만큼 생산할 수 있는 양은 더 수출을 더 열심히 더 노력할 거다. 그건 당연히 외화 확보를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비제재 품목이기 때문에 싼 값으로 좋은 품질을 살 수 있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중적인 효과가 있는 거니까 뭐 비제재 품목 같은 경우는 더욱더 중국의 수요가 있고 또 북한이 생산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뭐 지금보다 줄지는 않을 거다. 늘어나면 늘어나지. 그렇게 보는 거죠.
북한 근로자들의 해외 송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상대 정은희 교수에 따르면 단둥 지역에만 북한 근로자 15,0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종연구소 양훈철 부소장은 북한이 제재 국면에서 중국으로의 인력 송출을 통해 숨통을 틔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툼원시의 조선공업원이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습니다. 툼원시와 조선투자합병위원회는 북한 근로자 2만 명에 대한 고용계약을 맺고 조선공업원을 건설했습니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약 4천 명의 북한 인력이 고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종연구소 양훈철 부소장입니다.
단지 이제 외화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게 지금으로서는 그저 인력 송출한 것, 특히 중국의 여러 분야에 나가서 실제로는 뭐 협력이죠. 경제 협력. 일단은 인건비가 싸고 그다음에 노동력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그 저임금에. 그렇게 자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외부로 도망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내는 게 그나마 그게 나가야지 돈을 버니까.
중국 지방정부와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정부는 최근 홈페이지에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개발지 고머낭 한 곳에서 운영하는 호시무역구를 새 네 곳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시무역구에선 북한과 중국 주민들이 관세 없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지린성 역시 지난 2010년 이후 준비해온 투먼 호시무역구 건설을 마치고 조만간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제재 국면에서 북한 당국이 국산화 정책을 더욱 강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코트라의 오사카 무역관은 지난 7월 일본 언론 매체 등을 인용해 작성한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7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과 관련해 방직과 금속, 자동차 산업 부문에서 제재에도 불구하고 오는 2020년까지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200일 전투와 같은 강제적 노력 동원을 지속하는 한편 대규모 건설을 통한 경기 부양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평양의 염원거리 건설 등을 위해 중국에서 북한으로 건설 자재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안다며 북중 접경 지역에서도 건설 붐이 불고 있는 것은 체제 건재를 가시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재원 부족과 함께 강제적 노력 동원에 따른 주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후유증이 커질 수 있다고 한국의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과 일본, 러시아 정상이 참석하는 동방경제포럼이 오늘과 내일 이틀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립니다. 북한 대표단은 이번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참석하는 동방경제포럼이 2일부터 이틀 동안 러시아 동부 블라디보스토크시에 있는 극동연방대학에서 열립니다.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해 처음 열린 동방경제포럼은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 그리고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는 국제회의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자연자원이 풍부하게 묻혀있는 자국 극동지역을 개발하는 데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러시아의 극동지방을 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 약 2,400명의 참가자와 취재단 1,000여 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중국, 일본, 한국, 인도, 베트남, 호주, 미국 등 총 32개 나라가 대표단을 보낸다고 전했습니다. 또 241개 러시아 기업과 28개 나라에서 온 57개 기업 대표들도 참가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체 토의와 52번의 분과 토의 그리고 5번에 걸친 국가 간 쌍무회담을 통해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 기회와 방법 그리고 투자 계획이 논의됩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특히 극동 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선도 개발 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사업 등의 진척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투자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한편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베 총리는 3일 열리는 동방경제포럼 총회에 참석해 연설합니다.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은 또 이 일정과는 별도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세 나라 지도자들은 회담을 통해 기존 현안을 비롯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오는 4일과 5일 항저우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준비로 바쁜 시진핑 국가주석 대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 측은 이번 동방경제포럼을 통해 245억 달러에 달하는 협정 160여 개가 맺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회 행사에서는 150억 달러어치의 협정 약 130여 개가 체결된 바 있습니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북한 대표단은 이번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은 내부 사정을 들어 동방경제포럼 조직위원회와 러시아 극동개발부 측에 행사 불참을 공식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회 행사에는 리용남 대외무역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내 민간단체인 납북자 가족 모임이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납치된 한국인 21명이 평양에 생존해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유엔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시나폴슨 유엔 북한인권서울사무소장은 이 문제가 유엔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민간단체인 납북자 가족 모임 최성룡 대표는 지난 2011년 210만 명 규모의 평양시민 명부를 입수한 뒤 자신이 갖고 있는 510여 명의 전후 납북자 명단과 대조 작업을 벌여 이 가운데 21명이 평양에 생존해 있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대표는 그 이후 5년이 지난 1일 서울에서 외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평양시민 명부라며 명부에 있는 이들의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명부에는 이들의 고향과 거주지, 나이, 결혼 여부, 혈액형, 시민증 번호 등이 기록돼 있습니다. 최 대표가 생존하고 있다고 주장한 납북자 21명 가운데는 납북어부 10명과 대한항공 칼기 승무원 3명, 고교생 4명 등이 포함됐고 이들은 대부분 당 연락소와 같은 대남 기관에 근무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평택 출신으로 평양 만경대 구역에 거주하는 리민교 씨는 1989년부터 간첩교육기관인 노동당 112 연락소 지도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 씨는 1977년 친구와 홍도에 놀러 갔다가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됐습니다. 어부 문경식 씨와 칼기 승무원 성경희 씨 등은 북한 노동당 전략소에 배치돼 있습니다. 최 대표는 자신이 공개한 이 기록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진본임을 확인했다며 증거가 분명한 사안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 유엔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시나폴슨 유엔 북한인권서울사무소장은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유엔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One of the mechanisms that we do have in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폴슨 소장은 유엔사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 그룹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게 되면 북한 정권에 납북자들의 생사 여부 등을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납북자 문제는 수십 년 동안 끌어온 어려운 문제라며 북한으로부터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전후 납북자 존재 자체를 부인해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김용진 북한 내각 부총리 처형 보도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북한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잔인하고 타락한 정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김용진 북한 내각 부총리 처형과 일부 고위관리들의 처벌에 대한 한국 통일부의 발표와 관련해 해당 보도를 접했다고 밝혔습니다.
I've seen some media reporting along those lines in the last several days myself. But if it's true, it's just more examples of the brutality, the depravity of this regime.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정권 내부에 이런 혼란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자신이 보도의 진위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사실이라면 정권의 잔혹성과 타락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신뢰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런 행동은 북한 정권이 나가는 방향에 아무도 안심할 수 없게 만들고 미국이 한반도 안전을 지키는데 방심하지 말아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And certainly gives no one any comfort about the direction that the regime is going in or would give us any reason to be anything but continuously vigilant about our security commitments on the peninsula.
앞서 캐티 아덤스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관리 처형 보도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북한 정권의 극단적 잔혹함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편 커비 대변인은 이날 북한에 수감 중인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겪는 부당한 처우를 상기시키며 북한의 미국인 억류 관행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원비어 씨에 대한 평양주재 스웨덴 대사관의 영사 접견이 3월 이후 중단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북한으로부터 어떤 석방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I'm not aware that of any such signals, and as I think I noted earlier, our protecting power Sweden last was able to visit him in March, so it's been a while.
커비 대변인은 북한이 원비어 씨에게 반공화국 적대 행위 혐의로 15년형을 선고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판결이라며 억류 미국인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달리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원비어 씨가 형사사건 절차를 거친 만큼 북한은 그를 특별사면에 즉각 석방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인 억류는 북한 여행의 위험성을 강조한다면서 미국 시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북한 여행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북한이 김용진 내각 부총리를 차용했다는 한국 정부 발표와 관련해 북한 고위층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일부 단체들은 북한 고위급 인사의 탈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3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김용진 내각 부총리를 처형한 것은 정권 내부의 불안정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징후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 another indication of the instability within the regime. And I know people are saying that it's very stable.
일부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안정적이라고 말하지만 김정은이 일생을 정권에 바친 사람들을 계속 처형하고 있는 사실은 정권 내 권력자들로 하여금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김용진 부총리 처형이 북한 고위 당국자들을 공포로 몰아넣어 더 많은 고위급 인사의 탈북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북한이 워낙 폐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김용진 부총리 처형 소식에 대해 100%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올해 2월에 처형설이 나돌았던 이용길 총참모장이 5월에 군에 다시 복귀한 사례를 들면서 김 부총리 처형 소식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2009년 이후 고위급 인사의 처형 등 공세적인 숙청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김 부총리의 처형이 사실로 확인된다고 해도 결코 놀랄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지금은 북한 정권에 충성하는 고위층 실세라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런던 주재 북한 대사관 태영호 공사의 한국 망명 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고위급 인사의 탈북은 그 같은 상황에 직접적인 결과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I have been absolutely loyal to the leader because this gives me privilege and because this protects my family. But if that guarantee is no longer
정권이 제공하는 특혜와 가족의 안전 때문에 지도자에게 충성했지만 그 같은 보장이 더 이상 없고 다음번에 처형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탈북을 결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 국장도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기는 매우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의 통제 방식과 법 질서가 국제 규범에 전혀 부합하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시프턴 국장은 말했습니다.
This is a country which doesn't have freedom of expression. It doesn't have an independent judiciary, and nobody can argue that it's a place where
북한에는 표현의 자유가 없고 독립적인 재판부도 없기 때문에 누구도 북한에서 공정한 사법 절차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프턴 국장은 북한의 처형과 관련한 재판 등 모든 사법 절차가 의문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오마르 와라이치 국장은 김 부총리 처형과 관련해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모든 종류의 사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와라이치 국장은 북한이 여전히 사형제를 유지하는 국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y carrying out this execution,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re against the grain of history.
북한 당국자들은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는 겁니다. 와라이치 국장은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잔인하고 야만적인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도 같은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대북인권단체인 유럽 북한인권협회 박지연 간사는 북한이 과거 봉건 시대로 퇴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게 되면 옛날 봉건 통치 때 보게 되면 누구나 뭐 자기 비에 거슬리게 되면 그 어떤 이유도 없이 무조건 청살하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박 간사는 북한 내부에서는 보도가 안 돼 주민들이 김 부총리 처형 소식을 알지 못할 것이라며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북한의 인권 현실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에서 탈북자가 그린 웹툰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웹툰은 인터넷에 연재되는 만화를 말하는데요. 평양 출신 탈북자 최성국 씨가 그리는 로동신문은 탈북자들이 한국 정착 중 겪는 사연을 전하며 한국인들과 탈북자들 모두에게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남의 열혈 남한 정착기를 다룬 웹툰 로동신문이 한국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탈북자가 웹툰을 그리는 것도 처음이고 탈북자를 주제로 한 것도 처음입니다. 웹툰은 인터넷에 게재되는 만화를 뜻하는데 인터넷이 널리 보급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웹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에 매주 하나씩 로동신문의 새로운 이야기가 공개될 때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로동신문 만화를 본 뒤 북한에 대한 공부가 많이 된다, 평소에 북에 관심이 많은데 재미있게 풀어주신다 등 북한에 대해 잘 알게 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아주 재미있다는 뜻인 꿀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동신문을 그리고 있는 최성국 씨는 평양 4.16 만화영화 촬영소에서 8년간 만화를 그렸던 만화 전문가입니다. 최성국 씨는 31일 VOA와 전화 인터뷰에서 남한 사람들의 시각으로 북한을 만화에 담아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이야기를 그린다고 하면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종착 차례를 북한 이야기를 다루는 거예요. 이거 이해할 사람은 북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근데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사회주의를 다루면 이거는 자본주의 사람도 이해하고 사회주의 사람도 이해하는 만화가 되는 거예요.
2010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최성국 씨도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재미있어 하는 것, 웃긴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최성국 씨는 한국의 한 만화 제작 회사에서 근무했을 때 겪었던 일을 전했습니다.
도무지 시나리오가 보니까 뭐가 재미난지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완전 쓰잘데기 없는 애국심도 없고 충성도 없고 간첩 잡는 내용도 없고 그래서 야 이게 뭐 이런 내용이야 뭐 나뭇잎을 땄는데 뭐 아이들이 막 웃어 뭐 이런 하나도 이해 안 되는 그러니까 야 근데 내가 재미난 거는 또 여기 사람들이 보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최성국 씨가 그리는 로동신문은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겪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입국해 처음 머무는 하나원에서 경쟁적으로 한국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하는 모습, 길 가던 행인에게 담배를 얻기 위해 허세를 부리다 애걸복걸하는 모습 등 북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삶의 방식이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비춰지는 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최성국 씨는 탈북자들도 이 만화를 보며 크게 공감한다고 전했습니다.
아, 나한테는 이런 게 있었구나. 아, 나한테는 이런 충성심을 보여주려는 이런 것도 아직도 남아있었구나. 아, 내가 이런 경우는 이런 건데 쓸데없는 거 가지고 내가 자존심을 너무 세웠었구나. 실제 있는 이야기들이고요. 종착이 3년, 4년, 5년 막 이렇게 된 사람들한테서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최성국 씨는 자신의 만화에서 탈북자들의 성공 사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 문화 차이를 넘어서는 과정들을 보면서 탈북자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탈북자들이 미국에 대해 보이는 반응을 영어로 된 만화로 그려낼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는 게 미국이 세상에서 제일 나쁘다는 교육만 받거든요. 그런 식으로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나쁘게 생각하고 무섭게 생각하는데 이런 탈북자들이 미국을 딱 접했을 때 받는 충격들, 미국인을 만났을 때 받는 그 느낌들, 이런 것들을 한 20편, 20회 규모로 그려내고 싶어요.
최성국 씨는 또 남북한의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만화도 계속 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오늘 차차 흐려져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북도 하루 종일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 20도, 낮 최고 26도입니다. 황해도는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21도, 낮 최고 25도입니다. 함경남도, 함흥, 신포 모두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함경북도 오전에 구름 많겠습니다. 오후에는 흐리고 비가 예상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서해북부는 하루 종일 흐리고 가끔 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에다가 차차 낮아지겠습니다. 9월 2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의 뉴스가 이어집니다. 저는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밝고 희망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VOA 마감 뉴스입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회사인 스페이스X사가 만든 로켓 실이 1일 미 남부 플로리다주 우주기지에서 시험 도중 발사대에서 폭발했습니다. 스페이스X사는 성명을 내고 폭발이 이례적인 것이었고 다친 사람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또 로켓에 실려있던 인공위성도 파괴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폭발한 로켓은 오는 3일 발사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폭발로 사고 현장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건물도 흔들렸고 연기가 기지 주변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스페이스X사는 민간 우주여행과 발사된 로켓 추진체를 수거해 다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로켓 추진체를 수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어 각국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이미 100명 이상이 지카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말레이시아에서도 첫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앞서 지난 주말 자국 안에서 모기에 의한 감염이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데 이어 그 뒤 31일까지 나흘 만에 감염자가 115명까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말레이시아 정부는 1일 처음으로 여성 1명이 지카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여성은 8월 19일부터 사흘간 싱가포르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이외에도 태국과 베트남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뉴질랜드 북동부 해상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뉴질랜드 현지 시각으로 새벽 4시 30분경 뉴질랜드 북동부 기스본으로부터 약 167km 떨어진 해상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진이 나자 민간 구호당국은 주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진이 난 뒤 쓰나미 경보가 났지만 큰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주민들도 진동을 느꼈지만 아직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지난 2011년 남부 섬에 있는 크라이스트 처치 시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해 185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월드컵 축구 최종 예선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이 중국 대표팀을 꺾었습니다. 한국은 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중국과의 최종 예선 1차전에서 3-2로 이겼습니다. 한국팀은 중국의 자책골과 이청용과 구자철의 추가 득점으로 한때 3-0까지 앞섰습니다. 중국 대표팀은 이후 두 골을 만회하며 맹렬하게 추격했지만 결국 한국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이날 승리로 중국과의 역대전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이어나갔습니다. 한편 일본 대표팀은 같은 날 일본에서 열린 아랍에미리트와의 최종예선 1차전에서 역전패했습니다. 한국 삼성전자가 최근 자사가 선보인 최신형 손전화 갤럭시 노트7을 전량 리콜할 예정입니다. 한국 언론들은 1일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삼성전자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판매된 갤럭시 노트7도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우수한 성능으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해당 기종은 최근 충전 중에 배터리가 터진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손전화를 수거해 조사한 뒤 문제점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조사 결과 폭발 원인이 배터리 불량인 것으로 결론내고 전량 회수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리콜 방식은 배터리를 수리, 교환해 주거나 전화를 새 제품으로 완전하게 바꿔주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내년도 미군 봉급을 1.6%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번 인상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로써 미군 급여가 4년 연속 인상되지만 민간 부문의 인상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방 공무원들의 내년도 임금 인상률 1%보다 조금 높은 것이지만 현행 법상 보장된 2.1%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31일 백악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미군에 강력한 지원을 약속한다며 이들은 10년 이상 전쟁을 치르면서 국가에 큰 공헌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의회는 오바마 행정부의 급여 인상안에 동의했지만 국방 예산법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V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